지난주에는 경건의 삶이 무엇이냐, 경건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경건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경건, 그냥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째로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삶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삶이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었더니 한 친구가 찾아와서 마음이 불편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령 기도 생활과 관련해서 기도 생활은 항상 해야 되는데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막 강조를 했더니 그게 좀 부대꼈대요. 목사님이야 뭐 새벽 예배 가시고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에서 기도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하는 청년에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그 말에 무시하지 않고 불편함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걸 굳이 저한테 와서까지 말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분이 느끼는 불편함,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그 말을 무시하자고 하니 하나님 말씀이고 맞는 말이고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천과 그 말씀 사이, 그 중간에 서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불편하게 만드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불편하다, 부담감이 된다, 그래서 버려선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이런 불편함이,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하는 가운데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안 갖는 분들은, 그냥 아예 무시하는 분들은 그런 불편함도 부담감도 없어요. 그러면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끼는 가운데, 씨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설교를 10편 듣는 것보다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래 네가 설교를 참 많이 들었구나,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듣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그 삶을 보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고넬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이유는 그의 삶, 그의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 생활과 구제 생활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 분명히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본받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경건은 완성된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도착점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음 단계로 또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첫째, 베드로와의 연결, 다른 성도와의 연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복음과 연결시키십니다. 즉, 경건 생활이란 무엇이냐면 성도와의 연결이고 공동체와의 연결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과의 연결, 복음과의 연결이 우리 경건 생활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온 집안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건 생활, 그의 교제권은 그 집 안으로 국한되었습니다. 교제권이 그 집 안에 머물렀어요. 고립된 섬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고립된 경건이 아니라 그 경건 가운데서 공동체와의 연결되어지는 경건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는데,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연결시키십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는 사울이 핍박하던 자들, 어쩌면 사울로 인해서 감옥에 간 그 성도들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핍박을 받던 그 당사자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핍박했던 사울이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함들이 생기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그 공동체 가운데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또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더불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경건생활, 고립된 경건이 아닌 건강한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도 성도와의 연결, 특별히 베드로와의 연결을 통하여서 그렇게 연결된 공동체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그 외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그 불을 때우기 위한 땔감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철저히 구분을 하였고 그들을 그들에게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유대인이라면 이방인과 교제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다른 교회 공동체와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언제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죠? 제9시에.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오늘날 시간과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9시에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오후 3시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3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게 신앙의 전통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경우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세 번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오후 3시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 기도 시간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기도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응답을 받든 받지 못했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시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바램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의 그 초대하심, 약속해 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리, 기도의 자리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기도의 자리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자리에 대한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요파에 머물고 있는 그 기도 시간에 나타나셔서 요파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법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6절에 보니까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참 친절하게도 어디에 있는지, 어느 집에 있는지, 그 집주인은 누구인지 그걸 다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순종을 잘하시나요? 순종을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순종을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적어도 오늘 설교 듣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셨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요구입니다. 나를 부르짖는 자리, 나를 찾는 자리, 기도의 자리, 그곳으로 와서 나를 만나주지 않겠니? 내 음성에 귀 기울여주지 않겠니? 그게 주님의 바람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명확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순종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몰라서 또는 하나님의 그 지시사항이, 인도하심이 모호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기도에 관련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요구하시지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 알아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서 너희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입장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순종하려고 했을 때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생각이 많아지면 실행으로 옮기기가 힘들어집니다. 무엇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넬료가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질 수도 있죠.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베드로한테 가도 되나? 베드로가 가면 거기 있을까? 갔다가 괜히 헛걸음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면 점점 순종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멀어지는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순종은 멀어집니다. 반면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고넬료는 생각 대신 행동을 합니다.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 총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주의 사자가 알려줬던 그곳으로 보냈더니, 그리고 그 요파 시몬이라는 그 집에 갔더니 그곳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베드로를 준비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순종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하여 움직이면 걸음을 내딛으면 내딛을수록 그 걸음이 더욱더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진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 만나는 과정도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런 선입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 결코 이방인과 유대인은 어울려서는 안 된다. 그런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것은 금지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 그리고 그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평소 같았으면 그 이방인과 어울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인도하셨듯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치시고 그에게 말씀하는 그 시간 언제였냐?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제6시가 되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르기 내려옵니다. 근데 그르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었죠. 13절 말씀.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르기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먹지 못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먹으면 안 되는 그 음식들이, 그 짐승들이 그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내가 이제까지 그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15절 말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한 번 더 그러한 환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는데 그 뜻이 뭔지 몰라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고넬료가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긴가민가 하면서 보내요. 그리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긴가민가 합니다. 근데 순종하여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나아갈 때 그 순종이, 그리고 순종한 두 사람이 만날 때 마침 그 둘이 만나는 순간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긴가민가 했던 것이 확신이 되고 의아했던 것이 명확해지는 거죠. 아, 정말 가라고 했더니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아, 주의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방인으로 하여금 나로 같이 가게 이끄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일 때에는 다 이해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여 움직일 때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맞추시고 긴가민가한 것이 확신으로, 어렴풋한 것이 명확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순종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명확히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그 고넬료를 교회 공동체로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고넬료가 미숙하고 부족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서 교회 공동체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혼자서도 경건 생활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기도 생활도 잘했고 구제 사역도 잘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공동체에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연결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립된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연결시키시고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공동체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넬료를 복음의 은혜와 연결시켜 주십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도착하는데 베드로를 보고 고넬료가 왜 내가 당신에게 사람들을 보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경건한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더 기도 생활이 깊어지도록 기도에 관한 금식 기도에 관한 또는 철야 기도에 관한 그런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미 구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 구제 사역을 더 열심히 하도록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반을 팔아서 그렇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것처럼 구제사에게 힘쓰도록 그렇게 더 겉변해야 될까요? 분명 고넬료는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에는 고넬료만 경건했던 것이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 외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었던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국구를 맡고 있던 내시, 그도 이방인이었지만 그도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가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이방인들. 그 시대에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단 그들은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을 배경으로 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다스림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은 죄의 실체를 우리의 상태를 알도록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의 경건도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것이라는 거죠.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러한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 갖는 한계입니다. 율법이 불완전하다기보다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거죠. 이게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을 붙잡고 있자니 이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니 또 그게 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해요. 율법과 같이 있자니 그 율법이 나를 지적하고 그 율법의 요구를 따르자니 나의 행동이 따르지를 않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그 율법의 요구로 인한 율법의 정죄 아래 눌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눌림,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 묵직하게 그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눌리는 줄 아십니까?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부담감과 그러한 불편함과 그러한 부담감에 눌리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말고도 사랑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잘 읽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겠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알겠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정답은 알겠는데 지켜지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이상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불편함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신앙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해야 될 것을 다 못했어요. 항상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하지 급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정죄함이 있었습니다.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면 정말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10월달이죠. 그리고 오는 토요일날 종교개혁 500주년 그런 기념 강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10월달이 되면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1517년 10월 30일날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는, 로마 카톨릭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 95개조 내용을 교회 문에 붙이면서 그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0월 31일을 종교개혁으로 기념하는 날로 정해놓고 기념하며 그 종교개혁의 그 의미와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카톨릭 소속의 그런 성직자였습니다. 신부였어요. 그리고 아주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했습니다. 철야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으면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 등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원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족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런 의를 통하여서,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성지순례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를 방문하고 성물들이 있다고 하는, 성자들이 주고 묻혔다고 하는 그 성전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물들을 보고 맞으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로마를 여행하는데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당은 들어가는 입구가 28개의 계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무릎으로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한 칸 올라가고 그 계단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한 칸 무릎으로 올라가고 입 맞추고 주기도문을 하고, 그 의식을 통하여서,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 노력을 통하여서, 그게 얼마나 정성입니까? 이 정성을 통해서 나의 죄악이 씻겨지고 나의 의가 주님께 더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하고 나서 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사제의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애를 쓰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로마의 독일에 있는 수도원으로 돌아옵니다. 루터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곳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제까지는 금식과 철야와 고행을 통하여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나의 경건함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데 만족되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목마름이 있고 항상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이건 선언입니다.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구원의 의를 이룰 수 있고 경건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루터는 이것을, 이 복음을 다시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재발견이 굳어진 중세의 그 카톨릭을 새롭게 하는 그 종교개혁의 물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 사함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 끊임없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끊임없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면 진지한 사람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면 그 열심만큼 그 열정만큼 그 사랑만큼 더 죄책감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정죄함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죄와 그 죄책감으로부터 그 정죄함으로부터 너희는 자유함을 누린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칭찬받는 경건이었지만 불완전한 경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완성은 행위와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임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고넬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 그 복음과 고넬료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경건을 완성시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모든 눌림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한다. 죄의 눌림, 율법의 정죄는 악하고 나쁜 놈들이 누리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애쓴 사람들이 씨름하는 문제인데 그 눌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지고 자유케 되어진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율법의 요구들, 죄의 정죄함들, 하지 못했던 것들로 인하여서, 행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러한 죄책감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담감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지방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지인 거죠. 고넬료야, 그리고 이곳에 있는 너희들은 내 자녀이다. 주님의 인정해 주심이요 주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도 그대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확증이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아니오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자들이다. 인치심을 해 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진리가 나를 눌름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케 됨을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데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시켜 주시고 또 그 고넬료를 교회 공동체로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넬료를 연결시키십니다. 경건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능력과 생명과 자유케 함, 그 능력을 힘입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와 연결시키며 성도와 신앙 공동체와 연결시키고 또한 복음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건이 고립된 경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상관없이 내 행위로 무엇을 이루겠다는 무모한 경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그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자유케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